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히브리서 전체의 하나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는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결론으로서도 부족함이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본문에서도 물론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자 이런 셈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 종교나 혹은 도덕의 영역에서마저도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고상한 정도 혹은 그 종교의 어떤 목표를 이런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인격화시켜서 사실은 하나의 정신을 그 목표로 하는 그런 식의 교훈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유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단어를 쓸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꼭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일반적인 개념에서 적당하기는 하느님이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의 표기입니다. 하늘님. 높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데 유일하다는 것으로 신성이 증명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도 하나고 해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다. 그 하나 외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 때문에 신성이 있다라는 그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쪽 동양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무속 속에서 기독교가 그 믿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기를 쓴 것이 이제 그 하나의 메시지로 또 전통적인 어떤 뜻으로 굳어진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뜻으로 따지자면 천주교에서 쓰는 천주님. 그러니까 그거를 천주를 우리나라식 표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인 것입니다. 하늘님. 그 표현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말하자면 기독교만이 가지는 개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결국 뭐냐 하면 하느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성의 한 목표고 또는 도덕과 윤리의 한 경지의 결정이지 인격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범죄한 사실이 고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신론의 차원에서 추적하는 자신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극진한 한 목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비로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로 비로소 그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말하자면 권면 및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 그 뒤에 있는 것들,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들, 22절 하반절에서 시작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핵심의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 믿음, 소망, 사랑의 유일한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의 최고의 핵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신앙이 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고 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을 알되 자기 욕심을 따라 요구해서 또 신앙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 그 믿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그때는 이유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신실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거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이겁니다. 믿을만 하냐 하는 신실성의 문제와 그 신실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함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가지느냐, 나와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의심과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시한, 확인시키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 거기에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든 생명과 복과 영원과 거룩과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기어코 찾아와 나를 잡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을 제시하여 이렇게 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래 안 할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 의식도 관심도 없을 때 로마서 5장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우리의 죽게 된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불안도 위기감도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어떤 열심이나 의식도 소원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상처뿐인데 또 도망가고 또 맞을 짓을 하는 이 못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믿음이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우리 여기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 속에는 우리에 대한 권면 이전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부족이나 어떤 결함을 어떤 모자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때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의 어떤 종교성의 한 치장이요 우리의 열심의 한 증거가 될 뿐이지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바칠 만큼 신뢰하고 맡기고 항복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열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셨는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 모든 믿음의 근거들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자된 자들이 누리는 그가 소유하고 그가 힘써야 할 믿음의 배경이요 근거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성도들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아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결정하여 허락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보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의 품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불신앙은 그의 품 안에서 마저 보채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항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자로서의 존재, 우리의 책임 모두 이것을 빼놓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확인을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1장에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그 꼽을 때 그 좋아하고 추종하고 싶은 그 사람들 중에 첫째 손가락에 제일 많이 꼽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과 그 업적과 그 진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감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스스로가 능력적 차원에서, 업적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쓰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굉장하냐의 차원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여서 그의 말년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쓰임받은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번에도 제가 설교하다 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일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쓴다 그랬죠. 이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는 목사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자기는 사면만 받아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면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까지 썼다는 거죠. 제일 큰 일을 맡겼다 이거죠. 이걸 보고 뭘 알아라.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는가.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가장 못난 자에게도 그가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넘쳤으면 나보다는 너희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럼 너희에게 베푼 은혜는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 1억의 빚을 가진 자가 그 빚 탕감 받고도 1억이 남았으면 천만 원밖에 빚 없는 사람은 1억 9천만 원 남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돈으로 얘기해라 알아들어. 아주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영적인 표현을 쓰면 영 못 알아듣다가.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를 바라가 무엇을 바라냐 하면 나를 여기까지 쓰신 하나님 즉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 이 못난 자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그는 정확한 분, 고결한 분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런 면도 물론이죠. 더 크게 우리를 항복시키는 그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분. 자비하시고 긍휼하사 나 같은 자를 들어 사도로 쓰시는 분. 그럼 더 이상 뭘 우리가 의심하며 마음에 뭐 안타까울 게 있겠는가? 응? 그럼 뭐라 그래? 누구 추천할 때 영어로 누구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마음껏 추천합니다 그러면 without reservation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가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다윗식 고백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여기로 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 영광과 전기가 세세토록 그에게 있어지다라는 항복의 하나님. 그 항복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극진하심,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채권자이셔야 되는 그분이,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옛날 서세원이 하던 무슨 셔셔러 셔셔셔 하던데 그게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유가 뭐예요? 못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못난 사람을 목사로 쓰시는 하나님, 이거란 말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신앙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진정한 항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설교를 해봤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야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대요. 다신 안 오겠대요.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 목사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 가르쳤다. 근데 설교를 하면 그러는가? 우리는 잘 된다 서로.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는 정말 잘 만났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목사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 아니면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미꾸라지예요. 좀 크면 뱀장어고 제 손엔 가시가 나 있잖아요. 어딜 미끄러지겠어요. 여러분 뺀질이를 잡는 최고의 손을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학력과 세상적 차원에서의 지위가 다 높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복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행복하냐 이렇게 지금은 물어보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볼 때, 회사 들어갈 때 전부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왜 다른 걸 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똑똑했고 영리했고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금방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추구하게 한 것,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앞서게 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나 보람이나 결과를 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길을 뒤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을 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느냐 하는 것은 뭐 1류를 가느냐 2류를 가느냐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1류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반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러고 계시는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건강, 지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빼앗겨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은 세상적 자존심의 조건은 되어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 자녀가 삼류대학을 다니면 그 대학이 나중에 명문대학이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편을 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파멸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도록까지 배운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 경험을 지혜로 돌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단단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요? 이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 히브리서는 왜 썼다고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도로 개종을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현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놀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이 유익인가? 히브리서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내 편을 드는 것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라 이겁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실제로 고달프죠. 로마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동족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도로 개종한 자들은 유태인들, 동족들끼리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돈과 건강과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를 속였던 것을 이제 깨닫는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 잠시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불행을 초래하거나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와 개인의 인생에서 배우셔야죠. 확인하셔야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영원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부터 근거합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극진한 열심이 배경이 되어 우리의 존재는 힘이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은 힘을 갖고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같이 그리고 모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수건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를 짜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넉넉히 가진 자의 넘침입니다. 부유하고 충만한 자의 넘침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입니다. 나 혼자만 소유하고 묶어둘 수 없는 넘침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넘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누리죠?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그쪽에다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외면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확보하려는 싸움에는 하나님은 늘 대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과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소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 된 특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한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눈을 쳐다보는 눈길들을 항복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기적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신앙의 현실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자랑과 힘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는 그의 위대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한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러워하거나 엘리야를 부러워하거나 바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하심과 능력되심의 그저 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같고가 아니라 바울보다 더하며 다윗 같고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의 열심과 사랑과 운명을 두신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 신자된 자랑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며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부요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복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누리고 증거하고 열매 맺고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고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